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말씀 듣고 믿음 자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우리 1절 1절 한 절씩 보기 전에 오늘도 한 번 더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왕국, 그 왕국이 벌써 이루어졌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왕국의 왕이시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 그때에 그 다 이루신 영광의 천국 현실이 이제 눈에 보이게 완전히 성취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지는 그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종합이 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낙원을 보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참 낙원 천국이 보여집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보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참 출애굽이 이루어져 이제 참 가나안 땅이 보여집니다. 구약에서는 성막도 보여지고 성전도 보여졌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참 성전, 참 성막, 천국이 보여집니다. 새롭고 완전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성취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완전 성취됨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집니다. 완전한 교회가 보여집니다. 영광의 교회가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종점으로 하여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집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의 삶, 아니 지금 개미 한 마리의 삶도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장 안 하시고 계신 것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참 교만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줄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중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잘못된 생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내 중심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그저 시작하고 끝만이 아니라 그 중간 전체가 다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역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죠. 세상이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이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예수님 중심이 아닌 것은 이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의뢰에 당연히 숨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그죠? 예수님 뜻이 아니면 우리 이 다음 숨도 못 쉬는 게 우리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분이 모든 걸 중심이 되는가, 모든 걸 주장하시는가. 지금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예수님께 어떠한 권위를 지금 들이시고 계십니까? 좀 말이 이상하게 나왔죠. 뭐 우리가 권위를 들이신다고 뭐 권위가 많으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권위가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을 얼마나 하고 사시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인정하고 사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은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사시냔 말입니다. 참 건방지죠. 아마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이 우리를 그 정도 인정 안 하면 화를 꿰낼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십니까? 제 말은 그저 교회 나와서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로 나눈다면 여러분의 삶 시작과 여러분의 삶 끝이 예수님이시냐고요. 그리고 그 삶 전체 가운데가 다 예수님이시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의 삶은 삶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보다 더 큰 것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지금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리를 배우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절 1절 보겠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진리가 지금 여러분 삶의 실제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저 입으로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OPC 교회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교리를 외우라 그러면 잘 외웁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자기 삶의 실제인가에서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즉 승리하셔서 왕으로 앉으셔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시면 그게 실제면 그럼 여러분의 삶은 그 실제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 진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 오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 아니 그건 그저 교회 가서 외우는 문구 정도가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저 공부해라. 기독교는 지금 그저 교회에다 여러분들 보고 공부해라, 외워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대로 살라는 겁니다. 감히 불순종을 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요즘은 아마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목사가 얘기하면은 어떤 거는 자기가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이고 아 자기는 다르대요. 좋습니다. 목사의 말과 다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목사와 다른 것은 굉장히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의 말을 전하는 데 다르다니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전했을 때는 물론 달라야죠. 그러면 그것까지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을 가지고 당회로 가져가야죠. 당연히 당회로 가져가서 저를 고쳐줘야죠. 저를 사랑하면. 제가 지금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면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OPC 교단이 이 교리를 자랑하는 교단이 됐는데 순종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교리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뒤에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지만 책망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교회들.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물론 심판하는 수준에서 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시며 그것을 저희가 참으로 믿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행위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아니 역사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지 참 역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도 세상 역사책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할 때 세상 역사를 얘기할 걸로 착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은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진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지식이 더 많은 거를 자랑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역사입니다. 오직 그분의 역사만 값어치가 있고 영원히 남을 역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할 것입니다. 예, 요즘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기의 역사, 아니면 자기 가족들의 역사, 자기 그 세대 세대의 역사, 뭐 자기의 뭐 아버지의 아버지가 어쨌다 하는 역사들. 그게 다 천국 가면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싹 잊혀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역사만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기중을 두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잊혀져의 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일에 왜 저희들의 삶을 다 바칩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저희들한테 중요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세상적인 것들이 남나? 하나도 안 남습니다. 아니, 글자 그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보면 진짜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왕국만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히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니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계시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절 한절 보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저희들을 위해서입니다. 좀 이해하는 게. 왜? 저는 항상 무슨 성경 하나를 뭐 요한복음이다 보면은 그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조가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그 요한복음 전체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뭐 꼭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한번 좀 요한복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문학적인 구조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처음 앞에 서론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있고 그래서 서론과 결론 사이에 일곱 개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1장 1절에서 8절을 서론. 그리고 이제 일곱 개로 나누는데 처음은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 즉 1장 9절에서 3장까지 제목을 붙입니다. 일곱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그래서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은 4장에서 7장까지. 4장에서 7장. 거기는 우리가 제목을 일곱 개의 인. 인을 하나씩 띄죠. 일곱 개 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은 8장에서 11장. 8장에서 11장까지 우리 제목은 일곱 개 나팔. 일곱 개 나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섹션. 12장에서 14장. 12장에서 14장. 여기에는 우리가 제목을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아이, 용, 두 짐승, 14만 4천. 뭐 제가 뭐라고 붙이기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붙였는데 여자, 남자아이, 용, 두 짐승, 14만 4천. 이렇게 제목을 우선 붙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은 15장에서 16장. 제목이 일곱 접시. 일곱 접시가 부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7장에서 21장 8절까지 17장에서 21장 8절까지 저희가 제목을 마지막 심판이라 붙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섹션은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제목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22장 6절에서 그 마지막까지는 결론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 중간을 일곱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목을 보시면 일곱 개의 인이라든지 뭐 일곱 개 나팔이라든지 뭐 일곱 개 접시라든지 이렇게 그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나누는 거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대로 나눠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처음에 일곱 교회, 어떻게 그 일곱 교회를 한 묶음으로 안 하겠어요? 그죠? 그 저절로 한 묶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인, 그 어떻게 하나로 안 묶으겠어요? 그리고 일곱 개의 인, 또 일곱 개의 나팔, 어떻게 하나로 안 묶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걸 뭐 그냥 뭐 억지로 이렇게 맞춘다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이 쓰여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절로 나눠집니다. 저절로. 그런데 이렇게 일곱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일곱 개로 나눠졌는데 그 한 부분도 또 일곱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첫 번째 부분이 일곱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로 나눠져 있고 두 번째 부분도 일곱 인. 그래서 일곱 개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일곱 개로 나눠져 있고 그 하나하나도 보면 일곱 개로 나눠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일곱 부분, 일곱 개로 나누는 결론, 서론과 결론사의 일곱 부분을 또 두 개로 크게 나눈다면은 처음 1, 2, 3 섹션하고 그 다음에 4, 5, 6, 7 섹션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섹션하고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섹션을 비교를 해보시면 뒤에 오는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섹션에서 같은 내용이라도 모든 면에서 강도가 더 셉니다. 무슨 그 심판이 내려져도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강도가 세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적인 면이 또 천국적인 모습도 더욱더욱 더 강조가 돼서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더 강조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곱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섹션마다 시간적으로 얼마의 범위를 다루는 것이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섹션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곱 교회. 예, 교회 시대죠. 즉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역사입니다. 일곱 개의 인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역사입니다. 일곱 개의 나팔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역사입니다. 즉 그 같은 시대에 시간적으로 같은 시대의 역사가 일곱 번 반복되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번 다루고 다시 돌아가서 그 같은 시간을 또 다룹니다. 그러나 좀 다른 각도에서 다뤄지고 다른 면이 강조되고 또 한 번 돌아와서 같은 시대를 다루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고 또 다른 면이 강조되고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지금 교회 시대를 일곱 번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은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서론 때 좀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이렇게 일곱 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 일곱 부분에 점짐성이 있습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어쨌든 강해지지만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부분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일곱 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를 다루는 거라면 바로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 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또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말은 또 그렇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아웃데이트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집니까? 그러면 영원하신 말씀이 아니죠. 뭐 성경이 시대에 뒤지고 어쩌고 이런 소리만 나오시면 그 교회 떠나세요. 진짜요. 그 교회 당장 일어나서 떠나세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대에 뒤지게 된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사실은 거꾸로죠. 이 죄에 빠진 시대가 성경에 안 맞는 겁니다. 성경이 이 시대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시대를, 지금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더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성경을 이 죄에 빠진 세상에 맞추래요. 이런, 아니, 이런 한심한 소리가 어딨어요, 도대체. 그런데 그따위 소리들을 합니다. 그것도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인간들이 그럽니다.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인간들이 그럽니다. 예, 그래서 너무 똑똑하면 안 되나 봐요. 좀 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경에 안 맞으면 성경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성경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죠?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입니다, 요즘은. 성경을 뜯어고치자입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들. 어쨌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 relevant한 여러분 삶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지금 2008년도에 주는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여러분과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2000년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서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 정신들이 없어요. 정말 또.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저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 말씀에 안 맞으면 여러분이 잘못한 겁니다. 말씀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진짜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습들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고 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교회의 그 천국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12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에 가보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구약은 어땠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아직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아까는 인봉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인봉하지 말라. 왜? 왜?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왔단 말입니다. 아까는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 이제는 인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웠다. 그럼 여러분이 느끼셔야죠. 때가 온 것입니다. 구약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9차 말씀드릴 거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다 보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같이 배우시면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만이 참 현실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니, 세상에 보여지는 것보다 안 보여지는 천국 현실이 더 참 현실입니다. 왜? 이 세상의 현실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방, 이 방의 현실. 이게 진짜 있죠, 이 방. 이 방이 있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500년 후에 다시 와보세요. 이 방이 있나 없나. 그때 가서도 이 방의 현실을 주장하시겠습니까? 1000년 후에도 이 방의 현실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은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그래서 참 현실이 아닙니다. 결국에 가면. 왜? 없어질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즉 천국의 현실은 영원한 현실이에요. 변하지는 않습니다. 억만년 후에도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 현실은 결국에 가서는 참 현실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참 현실이라고 그러고 천국은 현실도 아닙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수준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세상 수준으로 값어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도 세상 수준의 값어치로 매깁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은 더 확실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영원한 현실에 우리들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 그 현실이 눈에 보이는 날라. 즉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천국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천국 시민이면 그 현실을 증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죄와 싸우라고 마귀와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죠. 요한계시록 2장 같이 가보죠. 2장 4절.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오자 아니하는도다.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로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사벨이나 전부 다 구약 백성들을 깨어 우상 숭배하게 만든 자들. 쫓아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다른 종교들을 허락은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자기의 주님이라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라. 예. 죽기까지 충성하라.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예, 어떤 사람들이 예천교회는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회들이 너무 약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뭘 더 어떻게 약하게 얘기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지금 하기 싫으면 한 1년 후에 하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합니까? 약하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지금 더 강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일곱 개 편지 끝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이제 천국 시민들인데 그럼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근데 참 재밌죠?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는데 이겼으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다. 결국 순교당했다 이 말이죠. 예, 참 이긴 모습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입니까? 순교할 뻔입니다. 순교.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믿음이 주어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그 승리의 그 모습은 세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는 벌써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 승리를 증거하는데 순교.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보세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증인.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토요일 날 아침에 마켓 앞에 모여서 괜히 바쁜 사람 귀찮게 하면서 말씀 전한다고 하는 거를 예수님 증거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증거를 어떻게 하냐? 순교.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다르지 않아요? 위트니스, 마르터, 순교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너무 자기네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얘기 안 하고. 또 너무 강하게 얘기하죠, 제가. 아니, 이거 뭐 예수님 증거해서 왜 순교까지 나오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그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무 약하게, 시시하게 갖다 붙여서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참 증인들이 따라오고 가짜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 진리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예, 요한계시록을 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그분 안에서 꼭 승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절 한절 다 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소리를 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세요. 옵션이 아닙니다. 나는 그거 안 해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할 때는 책망을 받는 거고 그렇게 책망을 받을 때는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살 마음도 없고 살라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는 확인한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까? 그저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확인합니다. 이게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칼빈주의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정말 열심을 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못 사니까? 그런데 살지도 못하면서 회개도 없으면 이건 참 이상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안 하면서 회개도 없다면 이건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할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죠? 우리 계속 읽으면서 봤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는 아까 믿음으로 이긴다 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함을 또 생각함을 자꾸 천국적으로 하게끔 이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까지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못할 때는 회개하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은 이제 더욱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1절부터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들의 삶이 이 성경에 보여지는 기독교인의 삶과 거리가 너무나 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면서도 또 밤에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도 잡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 삶을 더욱 괴롭게 하시어서 이 죄를 지면서 편하게 사는 이 삶을 이제 고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괴롭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더욱 회개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귀한 예천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